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노바카우호카의 댐이 6일 파괴됐습니다. 이에 따라 홍수 등 주변 지역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카우호카 댐 파괴는 러시아의 소행이라면서 댐 파괴는 그들이 우크라이나 땅 구석구석에서 추방돼야 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확인시켜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측이 댐을 폭파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러시아가 임명한 헤르손주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측이 이날 여러 차례 댐을 공격해 발전소의 유압밸브를 파괴했다며 하지만 댐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댐이 붕괴되면서 현재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관련한 즉각적인 위험은 없지만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포리자 원전 책임자는 홍수로 인한 위험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카호우카 댐은 옛 소련 시절인 지난 1956년 건설된 높이 30m의 길이 3.2km 규모의 시설로 크름반도와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의 수원이기도 합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5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대한 반격에 잘 준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이날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결과가 어떨지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훈련과 탄약, 조언, 그리고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반격에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생존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유럽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더 큰 의미를 지닌 전쟁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5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시작됐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는 이미 모든 무기를 잠금 해제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4일 남부 도네츠크 전선에서 6개의 기계화 대대와 2개의 전체 대대를 동원한 우크라이나군의 대규모 공세를 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 백악관에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만나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회담을 낸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안보 지원을 제공했고 우크라이나 조종사 훈련에 대한 덴마크의 리더십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이번 덴마크 총리의 백악관 방문이 최근 시작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미국산 F-16 전투기 훈련을 논의하기 위한 유럽 동맹국가의 주요 만남의 첫 시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덴마크는 영국과 함께 최근 미국이 승인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전투기 제공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19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F-16 운용을 위한 우크라이나 조종사 훈련을 허용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미국산 F-16 전투기 30여 대를 운용해온 덴마크는 앞서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제공할 가능성에 열려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8일 백악관에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를 만날 예정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5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관계 개선이 빠르거나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행사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이스라엘과 사우디 관계 정상화에 실질적인 국가안보 이익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실제로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두 나라 간 관계 정상화가 빠르거나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환상은 없지만 미국은 그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6일 사우디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수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각각 4대가 한국 남해와 동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빠져나갔습니다. 지난달 말 북한이 쏴 서해 추락한 우주발사체 진해를 인양하기 위한 한국군 당국의 작업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추가 발사를 위협한 데 대해 더 이상의 불법 활동을 삼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낮부터 저녁까지 성북북부와 함경북부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m,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6일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가 이탈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52분부터 오후 1시 49분까지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남해와 동해의 방공식별구역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영공침범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의 식별에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게 국제 관행입니다. 앞서 중국 국방부는 오늘 자국 SNS 위챗 공식 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양국군의 연간 협력 계획에 근거해 동해와 동중국해 관련 공역에서 제6차 연합공중전략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러의 이번 행위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올라간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국면에서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미한일과 이에 맞선 북중러의 대치 구도를 재확인시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달 말 북한이 쏴 서해 추락한 우주발사체 잔해에 대한 한국군 당국의 인양 작업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양에 성공할 경우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최신 미사일 엔진과 위성체 기술을 알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 당국은 6일 북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 인양을 위해 서해에서 수중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인양하려는 잔해의 길이가 약 15m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31일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군사 정찰위성을 탑재한 운반 로켓을 쏘아 올렸지만 발사체는 1단 추진체 분리 후 2단 점화 실패로 한국의 전라북도 군산, 어청도 서쪽 방향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 약 1시간 30분 만에 부유물을 발견하고 가라앉지 않도록 조치했지만 이 잔해는 인양 시도 과정에서 이탈해 수심 75m 해저에 가라앉았습니다. 한국군은 해당 해역에 3,500톤급 수상함 구조함 통영함과 광양함, 3,200톤급 잠수함 구조함인 청해진함, 그리고 항공기들을 투입해 인양과 잔해 탐색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군의 해난 구조전대 심해 잠수사들도 지난 3일부터 투입돼 원통형 잔해에 고장력 밧줄을 묶고 있지만 강한 조류와 짧은 시정 등 악조건 속에 작업이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m짜리 전봇대만한 잔해를 끌어올리려면 해저면 펄 속에 박힌 잔해 밑으로 여러 개의 와이어를 넣어 수평을 맞춰야 하는데 원통형 물체의 표면이 매끄러워 와이어를 고정해줄 곳이 없기 때문에 결박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충근 박사는 조류는 음력으로 매달 보름 가장 세고 그 몸에 가장 약해진다며 다음 주가 되면 조류가 약해지면서 인양 조건이 그나마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류가 점점 세져가지고 그저께가 소수간만의 차가 가장 센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조류가 가장 센 날이었죠. 그래서 인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앞으로 한 5일 정도 지나면은 조류가 약하기 때문에 이때 건지면 가장 좋을 거예요.
이 박사는 또 2단과 3단 추진체인 백두산 엔진의 산화제는 사산화 이질소 그리고 액체 연료는 비대칭 디메틸 히드라진인데 모두 독성이 센 발암 물질이고 이들 물질이 경막으로 분리된 연료통에 들어가 있지만 인양 과정에서 실수로 이들이 합쳐질 경우 폭발 등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인양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앞서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인양 작업 중인 잔해물에 대해 발사체 2단 추진체로 본다며 3단체와 탑재체는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단 추진체와 탑재체인 위성은 분리돼 따로 해상에 떨어졌다고 추정한 겁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잔해물 일부가 무리했던 채로 처음 발견됐을 때 드러난 모양은 북한이 공개한 천리마 1형 발사 사진과 비교했을 때 2단과 3단의 연결 부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은 잔해가 인양되면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로 옮겨 정밀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앞서 미한 국방장관은 지난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가진 회담에서 잔해에 대한 공동조사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파손 상태가 양호할 경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도 쓰는 최신 대형 엔진 기술을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단부가 확보되는 상황이면 엔진까지 있을 것이다. 뭐 1단부가 백두산 계열 엔진을 두 개를 클러스팅했다면 2단은 백두산 엔진을 그대로 하나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엔진만 확보된다면 북한의 액션을 사용하는 화성 계열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발사체 잔해 길이가 15m라면 2단은 물론 3단 추진체와 위성체까지 붙어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장영근 미사일센터장입니다.
1단, 2단, 3단 떼어린 길이를 예측한 게 한 29m에서 30m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30m인데 2단만 15m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2단, 3단 떼어린까지 합해도 내가 계산한 건 17m 정도 돼요.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위성체까지 수거되면 미한은 북한의 최신 엔진 기술은 물론 위성체 기술까지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북한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또 로켓과 위성체에 들어간 대북 수출 금지 부품들의 공급 경로를 추적할 단서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조립을 했다면 대부분 수입이 금지된 전략 물자, 전략 부품들을 사용을 했을 거고 그 경우에는 시리얼 넘버들이 모두 적혀 있기 때문에 공급망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불법 행위에 관여한 중간 라인들이 알려지게 되는 거고요.
한국군은 앞서 지난 2012년 12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쏘아 올렸을 당시 17일간 인양 작전을 펼쳐 길이 7.6m, 직경 2.4m 크기에 1단 추진체 산화제통 등 잔해를 수거했고 이를 토대로 외국에서 유입된 부품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추가 발사를 위협한 데 대해 더 이상의 불법 활동을 삼가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위성을 쏘더라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위성 발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더 이상의 불법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위성 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위성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고 상호 교환이 가능한 기술을 포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위성 발사를 논의한 것에 불만을 나타내며 군사 정찰 위성 발사 등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앞으로 위성을 쏘더라도 국제해사기구에 사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가 사상 최초로 북한 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에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북한은 국제항공과 해상 이해 당사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정기적으로 발사하며 사고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북한이 당사국인 시카고 협약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발표한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며 또 북한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해사기구의 규정과 지침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민간 항공기와 해상 선박에 대한 이러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은 북한의 최근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분명하게 보여준다며 이러한 행동은 북한이 우리의 공동 안보뿐 아니라 우리가 어렵게 구축하고 유지해온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을 상기시켜준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미한 동맹이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6일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지난 4월 미 핵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며 한국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군 16만 명이 전사했지만 12만 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고 동맹국인 미군도 3만 7천 명이 전사했다며 호국 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 전 통보 의무 이행을 거부할 것임을 예고한 데 대해 국제해사기구는 경보 발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통보 시 결의문 채택, 회람 발행 등의 대응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는 북한이 위성 발사 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결의문 채택 등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5일 북한이 위성을 쏘더라도 IMO에 사전 통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IMO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람을 발행하며 IMO 기구에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브라운 담당관은 IMO는 국제 규제기관으로 규정과 권고를 채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회원국의 규정 준수 의무를 상기시키면서 해상 항해에 대한 모든 위험은 전 세계 3개 항행 경보 제도를 통해 전달되고 경보가 발령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IMO가 지난달 31일 열린 제107차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는 결의문을 사상 처음으로 채택하고 적절한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아울러 결의문에 북한의 세계 항행경보제도에 따른 사전 통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긴급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회원국인 북한은 다른 회원국 선박들의 항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 전에 반드시 기구와 관련국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브라운 담당관은 또 IMO가 사상 처음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것을 북한이 비난한 데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이 이사회에 전달되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룰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브라운 담당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사상 첫 결의문을 채택했던 지난달 31일 제107차 회의에서도 결의문 논의 과정에서 북한이 IMO를 정치적 기구라고 비난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은 북한의 그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한 회원국들의 입장과 반응이 담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례처럼 회원국의 우려사항이 IMO 기구에 전달되면 해당 IMO 기관은 적절하게 언급하거나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MO는 해운 조선 관련 국제규범 재개정과 이행을 촉구하는 유엔산하 전문기구로 북한은 1986년에 이 기구에 가입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4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글에서 국제해사기구가 우리의 위성발사 사전통보에 반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화답한 만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전통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국제해사기구는 우리가 진행하게 될 위성발사의 기간과 운반체 낙하 지점에 대해 자체적으로 알아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또한 IMO가 지난달 31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 IMO는 전문 유엔기구라기보다 미국 백악관의 한 업무부서라고 비난하고 완전히 정치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31일 IMO 107차 회의에서도 결의문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는 70년 가까이 지속돼온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고조되는 군사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영내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주권 국가가 취하는 일상적이며 계획적인 조치라고 강변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백악관은 5일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대화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축회담 또는 북한과의 회담을 계속 기다릴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위해 전제조건 없이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는 기다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아직 북한으로부터 그런 종류의 대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어떤 징후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유엔 차원의 대응이 거듭 무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해 양자와 다자 간 대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주요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이존 기자입니다.
닐 와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4일 VOA에 북한의 도발과 유엔 제재 위반에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역내 최대 경제대국인 중국은 관할권 내에서 발생하는 노골적인 제재 위반을 외면하면서 유엔 제재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 유엔 대북 제재 결의 통과 이후 중국은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위성사진과 선박 추적 데이터를 통해 포착된 노골적인 제재 위반에 대한 유엔과 북한 전문가들의 보고서는 물론 제재 위반으로 이익을 얻는 나쁜 행위자들을 식별한 유엔 전문가 패널의 조사 보고서에도 거의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써 유엔 대북 제재를 약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부터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 각종 무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 등을 추진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거듭 무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도 북한의 최근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조치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계속 비호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역내 군사활동 등을 거론하며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정관을 지낸 앨러스테어 모건 전 북한 주재 영국대사는 2018년 이후 유엔 안보리와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불이행 사례와 관련해 추가 제재 대상을 지정하지 않은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심지어 제재 지정을 권고한 전문가 패널이 평가하고 보고한 명백한 위반 사항임에도 그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불법 선적에 연루된 선박과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독자적인 조치를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가장 최근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선박의 불법적인 북한 이전 등 계속 심각한 위반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와 함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다자 제재를 적극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는 북한의 계속되는 제재 결의 위반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처벌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파트너들은 불법 활동과 제재 위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상업기업과 대사관들을 폐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거나 이를 통해 북한을 지원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리에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에 대한 증거를 국제사회에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과 러시아 회사들에 대해 독자 혹은 다자 제재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비록 양자 제재일지라도 불법 상품 및 물자의 불법적인 운송에 연루된 선박과 회사, 그리고 해당 선박의 불법 취득에 관여한 회사를 제재하는 것이라며 이런 선박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최소 입항 금지 조치를 하거나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추가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억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과의 양자 제재는 물론 더 나아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회사 등 해외 기업들의 세컨더리 제재, 즉 3자 제재 부과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는 체험도 나옵니다. 의회에서 대북 제재 관련 입법을 자문했던 조슈아 스탠트 변호사는 의회가 2019년 제정한 이른바 원비어법을 통해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해외 개인이나 기업에 의무적으로 3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한 점을 상기하며 특히 중국 주요 은행에 이런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S and its main allies, the same allies that are already
스탠트 변호사는 미국 그리고 이미 북한 인근 해역에서 선박과 항공기로 밀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순찰하고 있는 동맹국들이 유엔 제재를 독자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일종의 연합을 구성함으로써 러시아나 중국의 안보리 거부권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다며 이런 연합을 통해 법을 어기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중앙은행들은 실제로 미국보다 중국의 돈 세탁에 대한 제재를 집행하는데 종종 더 적극적이었다며 중국, 러시아가 유엔의 활동을 막는다면 유엔을 우회할 방법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특히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의지를 고려할 때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조율된 방식으로 협력해 제재 회피에 연루된 회사와 직원들에게 양자 제재를 가하고 여행 및 무역 금지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회피를 용이하게 하는 나쁜 행위자들을 막아 이런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 대상에 물자를 공급하거나 그들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즉 3자 제재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은 특히 북한의 해킹 네트워크와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취약한 은행을 악용하려는 시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WMD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계속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탈취에 의존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공격적인 사이버 조치나 북한이 불법 행위에 대해 높은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고안된 다른 비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안타깝게도 미국의 제재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석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부족으로 인한 기존 제재 시행이 문제 중 하나라며 따라서 추가적인 독자 제재 부과도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 회사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는 기업들이 중국과 거래하고 자금 유입을 강화하는 것을 억제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기보다는 북한 군사 프로그램의 주요 수입원으로 알려진 국제은행과 암호화폐 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 장소로 지목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활동 징후가 여전히 감지된다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영변 핵시설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 내 건설 작업이 상당히 늘어난 징후가 포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5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여전히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에서 개막 성명을 통해 3월 이사회에서 성명을 발표한 이래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핵실험장 3번 갱도 근처와 지원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활동 징후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며 핵실험장 재개방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실험 실시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영변 핵시설에서도 가동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3월 이후 영변 핵시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 내 건설 작업이 상당히 늘어난 징후를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검증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강화된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일 시작된 이번 IAEA 정기 이사회는 9일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 핵 문제와 함께 북한의 핵 안전 조치 이행 문제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됩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했고 2009년부터 IAEA의 안전 조치 활동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북한 핵 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IAEA는 위성사진과 공개된 정보 등을 토대로 북한의 핵활동을 간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도 이런 평가에 대체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소형화보다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정확도가 중요한데 북한은 아직 이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의 평가와 관련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특히 소형화를 위해 광범위한 실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한다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We have also to keep in mind that the miniaturization may not require extensive testing as India and Pakistan have demonstrated.
인도와 파키스탄이 1998년 제한적인 실험만으로 소형화 기술을 입증했으며 핵물질 없이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소형 핵무기를 설계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그렇게 못하리라는 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이어 북한은 2022년과 23년 동안 점점 더 적은 실패 속에 미사일 능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상태는 불분명하지만 이들 미사일도 진전을 보이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모의 탑재체로 실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일부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엔 그러한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단거리 미사일의 비행과 귀환은 ICBM보다 스트레스가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마이크 터너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은 4일 미 ABC 방송 시사 프로그램 디스 위크에 출연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사실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this is what we believe. Right now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capability to hit the United States, to hit New York City itself.
북한은 미국을 타격하고 뉴욕시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5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수년 동안 북한이 ICBM과 다른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고 성공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US has assessed for years that North Korea is capable of, you know, mounting and successfully delivering nuclear weapons on its
북한이 2016년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를 이뤘다고 주장한 가운데 일정 수준 진전을 이뤘을 것이라는 관측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022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에서 대부분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밴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한 최소형 탄두는 직경이 18인치인 반면에 미국은 6인치 정도의 소형 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며 소형화의 기준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 관련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충족하는 수준에만 이르면 될 것이라며 자신들의 정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탄두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밴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KN-23, KN-24, KN-25 등 북한이 핵무기 운반 목적으로 개발 중이라고 주장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거론하며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탄두가 이런 모든 다른 운반 체계에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 노동신문은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를 방문해 북한이 개발한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시찰했다며 관련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핵탄두 직경은 40에서 50cm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은 당시 화산 31로 명명된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투발 수단 8종도 제시했는데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과 KN-23 대량형 미사일, KN-24 미사일, 600mm 초대형 방사포, 핵 장착 무인 수중 공격정, 화살-1과 화살-2 순항미사일,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장은 이런 모든 전술 핵무기 투발 수단에 이용 가능한 소형화에 성공했는지 회의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eah, I think it for some tactical systems. I mean, the warhead is going to have a pretty small diameter.
올브라이트 소장은 전반적으로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에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핵무기를 소형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술 무기의 경우 탄두 직경이 매우 작아야 하는데 그 수준에 이르렀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소형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소형화보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더 난제라고 말했습니다. ICBM 플랫폼은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에 ICBM 재진입체 상단이나 내부에 장착할 탄두를 소형화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탄두가 살아남아 목표물에서 폭발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뉴욕을 공격할 수 있다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한 가운데 그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우지 말아야 한다는 의회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리하원 외교위원장과 미중 전략경쟁특위위원장은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 매출을 가져가면 미한 동맹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클 갤러거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 진하 러먼도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마이크론이 중국의 부당한 보이콧으로 잃은 매출을 가져가 마이크론을 약화하지 않도록 신속히 일본, 한국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위원장은 상무부는 중국의 금수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국의 협력국과 동맹국을 결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1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이 중국의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한다며 자국의 주요 정보기술 IT 인프라에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지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맥콜 위원장과 갤러거 위원장은 서한에서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점유율을 가져가면 미한 동맹이 약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장영진 1차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채우는 것을 막기 위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대체하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의 반도체법 규정 이행과 중국을 겨냥한 특정 수출 통제에서 예외를 주는 것은 중국 정부에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한국과의 긴밀한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위원장은 중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모든 메모리 반도체 제조시설의 미국 기술이 중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거나 강화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장관이 상대국들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과 연합을 구축하면서 미국이 동맹국들의 편에 서서 미래의 어떤 협박 행위로부터도 우리의 공동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것은 중국의 경제 강압으로부터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는 미국 상무부에 관련 논평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5일 VOA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중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마이크론 제품이 심각한 보안 위협을 초래한다는 중국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하며 경제적 강압으로 규정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VOA에 중국의 발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중국과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고 밝힌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의 강력한 입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울러 동맹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은 지난달 27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장관급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일관되게 밝힌 대로 우리는 이번 도전과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과 관련된 모든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달 24일 미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한국 정부에 중국 정부가 마이크론의 중국 내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메우지 말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그러한 요청을 받더라도 이는 개별 기업들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정부가 기업에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도록 지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지난달 22일 기자들에게 정부가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사업을 하니 양쪽을 감안해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뿐 아니라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마이크론 제재로 인한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워서는 안 되며 미국과 한국이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상무부 차관을 지낸 윌리엄 라인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국제경제석좌는 VOA에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문제는 경제적 문제인 동시에 국제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기업들에게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공백을 채우지 말 것을 요청하고 그들의 조치를 눈여겨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인쉬 석좌는 한국이 미국의 기대와는 다른 조치를 취한다면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외국 기업에 대해 미국의 반도체 장비와 기술을 중국에 드릴 경우 미국 상무부의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한 조치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유예해준 것을 올해 연장할지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 U.S. has some export control tools that they're already using with respect to both companies, Samsung and SK Hynix.
미국은 이미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한 일부 수출 통제 도구를 갖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1년간 수출 통제 조치를 면제받았지만 올해 10월 이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있다고 라인쉬 석좌는 말했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제임스 주멀트 재팬 아메리카 소사이어티 회장도 VOA에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해 함께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China would like to see is a lack of cohesion, that no one is supportive of the country that's being punished. But I think it's in South Korea and American interest to work together and figure out.
주말트 회장은 중국이 원하는 것은 한 국가가 보복당할 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결속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경제적 강압을 더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비용을 높이는 방법을 함께 찾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들도 중국 판매량을 늘릴지 결정할 때 미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말트 회장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미국 혼자서 대응할 수는 없으며 한국과 같은 기술력이 높은 동맹과 협력하는 다자간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마이크론 제재를 한국 기업들이 이용하면 미한 간 신뢰가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의 로버트 애킨슨 대표는 1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중국이 미국을 처벌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득을 취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그것이 미한 간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f they take advantage of Chinese punishment of us, it's going to be a huge problem because it will destroy, it will erode the trust we have together. This is the China core.
에킨슨 대표는 중국의 핵심 전략은 분열시켜 정복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뭉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킨슨 대표는 한국은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할 수도 있고 장기적인 고통을 감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 장기적인 이익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중국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더 클 것이라며 경제적 관점만 놓고 평가했을 때도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들과 미 전직 관리들이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국 진출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평화와 자유를 위협하는 독재자를 찬양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북한의 세계보건기구 WHO 집행이사국 진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김정은에게 축하를 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영어 이름 철자까지 잘못 썼지만 미국 언론들은 그가 대통령 시절 세 번이나 만났던 북한 지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 제76차 회의에서 북한 등 10개국이 표결을 통해 새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을 펼치는 유력 후보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였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비난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폭스뉴스에 나의 전 러닝메이트든 누구든 북한의 독재자를 찬양하거나 우크라이나에서 이유 없는 침략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지도자를 찬양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도 4일 CNN 방송에 김정은은 깡패라며 독재자를 축하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헤일리 전 대사는 앞서 2일 트위터엔 김정은은 자국민을 굶기고 있다며 북한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희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전현직 주지사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3일 폭스뉴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축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살인적인 독재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도 2일 트위터를 통해 조 바이든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되찾는 것은 북한의 살인적인 독재자를 축하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기사를 링크하며 김정은은 평화와 자유를 위협하는 미국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망상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는 사실은 그를 중국의 유용한 바보로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싸 허치슨 전 알칸소 주지사도 3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폭군 독재자 김정은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된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가 칭찬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 헤일리 전 대사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4일 자신의 트위터에 과거, 현재 혹은 미래의 어떤 미국 대통령도 김정은에게 축하를 이란 말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며 트럼프가 지도자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뒤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주요 공화당 대선 주자들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한 반응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해리 해리스 전 대사는 그러나 5일 VOA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WHO 집행이사국 진출에 관해선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모든 행위자를 다자 업무에 포함시키는 게 대화를 촉진하고 진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WHO의 개념엔 공감하지만 끔찍한 인권 기록을 가진 북한은 WHO의 인정을 받고 공중보건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타이완은 배제하는 건 희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레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 차관보는 이날 VOA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축하 발언은 그가 과거 김 위원장에게 귀계할 정도로 공손하고 심지어 존중하기까지 했던 자세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 차관보는 공화당 대선 후보와 당 관계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는 건 반갑다면서도 이들이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실책에 침묵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동안 미한 동맹을 훼손하고 북한 지도자를 찬양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미한 동맹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대해 외면하고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김정은은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 즉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대선 주자들의 이런 비판을 차별적 전략으로 풀이했습니다.
Well, I mean, I can understand why they criticize President Trump because, you know, Kim Jong-un is not a admirable.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트럼프와 차별화하기 위해 트럼프를 비판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지만 대선 후보 예비 선거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세로 볼 때 크게 중요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공화당 관계자들의 트럼프 비판 발언은 적절해 보인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대 외교 정책 실패작은 유럽과 아시아 내 동맹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킨 것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규탄하는 한국의 명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실은 한국 윤석열 정부가 최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서방국들의 중국, 러시아 견제 움직임에 동참한 것에 대한 FUE의 논평 요청에 2일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한 독일과 한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강화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긴밀한 파트너라고 독일 외무부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양자간은 물론 국제 무대에서도 이러한 협력을 지속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자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기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무력에 의한 인명살상이 자행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와 번영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선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측은 우크라이나에 의약품, 발전기, 교육용 컴퓨터 등 인도적 지원 물품을 지원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은 한국 정부에 비살상 군사장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낮부터 저녁까지 평북 북부와 함경 북부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m,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 28도 예상됩니다. 양덕 아침 15도, 낮 27도, 신의주 아침 17도, 낮 23도, 구성 아침 16도, 낮 2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맑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 26도, 희천 아침 15도, 낮 27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18도, 낮 22도, 사리원 아침 17도, 낮 26도, 신계 아침 16도, 낮 2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18도, 낮 29도, 평강 아침 14도, 낮 24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맑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3도, 낮 30도, 장진 아침 5도, 낮 24도, 청진 아침 13도, 낮 25도, 김책 아침 13도, 낮 25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맑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8도, 낮 26도, 김영권 아침 5도, 낮 24도, 삼지연 아침 6도, 낮 20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 백악관에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안보 지원을 제공하고 우크라이나 조종사 훈련에 대한 덴마크의 리더십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담은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미국산 F-16 전투기 훈련을 논의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예정한 두 차례 유럽 동맹국 지도자 회동 가운데 첫 일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8일 백악관에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를 만납니다. 덴마크는 영국과 함께 최근 미국이 승인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전투기 훈련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진행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의 F-16 운용 훈련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우크라이나군 조종사들을 위한 F-16 운용 훈련이 폴란드 등지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F-16 제공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1970년대부터 F-16 전투기 30여 대를 운용해온 덴마크는 앞서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제공할 가능성에 열려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노바카우카의 댐이 6일 파괴됐습니다. 이에 따라 홍수 등 주변 지역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카우카 댐 파괴는 러시아의 소행이라면서 댐 파괴는 그들이 우크라이나 땅 구석구석에서 추방돼야 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확인시켜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러시아가 임명한 헤르손주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측이 이날 여러 차례 댐을 공격해 발전소의 유압밸브를 파괴했다며 하지만 댐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댐이 붕괴되면서 현재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관련한 즉각적인 위험은 없지만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포리자 원전 책임자는 홍수로 인한 위험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카우카 댐은 옛 소련 시절인 지난 1956년 건설된 높이 30m의 길이 3.2km 규모의 시설로 크림반도와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의 수원이기도 합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5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대한 반격에 잘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결과가 어떨지 말할지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훈련과 탄약, 조언, 그리고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반격에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생존에 대한 실종적 위협이자 그들 유럽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더 큰 의미를 지닌 전쟁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5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시작됐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는 이미 모든 무기를 잠금 해제했다고 답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5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관계 개선이 빠르거나 쉽게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행사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에 실질적인 국가안보 이익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실제로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두 나라 간 관계 정상화가 빠르거나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환상은 없지만 미국은 그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6일 사우디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8일까지 진행되는 일정 중 블링컨 장관은 트럼프 행정 시절 체결된 아브라함 협정에 사우디가 가입할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